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하여서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심령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는 인사, 인사말 좀 바꿨죠. 예, 함께 예배 드려서 참 좋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참 좋다, 참 좋다는 표현 어떤 경우에 사용하십니까? 3일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추석 명절에 저렇게 휘영청 떠 있는 보름달을 보게 되면 보름달 보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야 좋다, 참 좋다 이런 표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매일 똑같이 보는 달이죠. 또 정기적으로 보게 되는 보름달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오랜만에 보고 싶은 그리운 가족들,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추석 명절에 보름달을 보면서 참 좋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좋다는 표현의 오리지널 원저자가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더라. 예, 지금 읽은 구절 성경의 맨 첫 부분이죠. 구약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뭘까요? 예, 저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요, 천지창조가 시작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서 좋았더라, 이 좋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good, 예, 좋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에는 단순하게 좋다 이런 뜻만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완벽한, 아름다운, 놀라운 이런 어마어마한 뜻들이 다 같이 전부 다 이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최고의 감탄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다는 이 최고의 감탄을 말씀하지 않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좋지 않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는데, 그런데 최고의 감탄, 보시기에 좋았다는 감탄을 말씀하지 않은 적. 저기 있는 것처럼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의미, 즉 남성과 여성이 서로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 참고로 예전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인지 꼭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서로서로 돕는 관계. 남성과 여성이 서로서로 도우며 함께 사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사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 믿음의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 그러니까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들아, 믿음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믿음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동행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동행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동행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예,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이거 단순히 사람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어린애들도 알죠? 두 사람 한 사람 어떤 게 더 낫냐, 이런 단순한 숫자 의미가 아니에요. 두 사람 한 사람 이 표현은 믿음의 동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믿음의 동행이 없는 경우 한 사람, 믿음의 동행이 있는 경우 두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표현은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 다인 가구가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땡! 틀렸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귀찮은 거 딱 질색이에요.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나 혼자서 찬여. 이런 식으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예배도 함께 기도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큐티를 비롯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1대1의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이 하나님과 나만의 일대일 독대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로 만나는 이 시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저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 네, 비율 자료예요. 맨 왼쪽 작은 거, 1990년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00년과 2010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각각 15.5%, 그 다음 23.9%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 3년 후가 되는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3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어요. 10가구 중에 3가구 이상이 1인 가구예요. 자, 저러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상황이 점점 더 개인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주 간단한 의미입니다. 마트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몇 년 전하고 이 품목이 완전히 달라요. 1인용 음식, 1인용 생필품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와 같은 사회 상황의 변화는요,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어색해, 불편해, 어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으로 느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상황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훨씬 더 잘 감당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얻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 다음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좋은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좋은 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좋은 상이라는 것이, 아하, 두 사람이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면, 뭐 상식적으로 보면 맞아요. 본문에 나온 저 좋은 상이라는 것, 여러 명이 협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들, 유익들, 맞아요. 흔히 요즘에는 시너지 효과 이런 표현하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상이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함께해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 유익들 가리키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좋은 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협동 결과물 시너지 효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상급, 그게 저기 나온 좋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아, 좋은 상에 있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어지는 상급에 있구나. 상급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요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면요.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훨씬 더 잘 감당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신약 로마서 12장 5절로 8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은사와 사명은 일천관계입니다. 사천도 아니에요. 일천관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좀 다 다르지요. 근데 그 받은 은사를, 아이고, 그 은사를 뭐 그냥 나는 그냥 이 은사를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할게요 라고 은사를 활용 안 하고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죄예요. 은사를 감당 안 하는 것은, 은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결국 사명을 감당 안 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아, 은사를, 이거 계속 나가면 더 길어지니까 좌우간, 은사와 사명은 일천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서 나 혼자서 사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은사 어떤 걸까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중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혼자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야 되는 은사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빵! 아무것도 없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중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감당하지 않고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해도 되는 은사 하나도 없어요. 저기 나와있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저 은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다 마찬가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본질적으로 나 혼자서 감당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무도 없이 외롭게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준 사람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면 말씀을 준비할 때 철저하게 저 혼자서 기도하고 저 혼자서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아이고,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누가 좀 대신 좀 해주세요. 그럽니까?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의논해요? 아니, 혼자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한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의 협력, 기도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믿음의 동행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실하게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동행을 통하여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0절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행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9절을 통해서 교훈한 다음 계속해서 믿음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본문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믿음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저기 있죠?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번, 그들이 넘어지는 경우. 2번,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경우입니다. 3번,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1번, 그들이 넘어지는 경우라는 것,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혹은 뭐 사업의 실패 때문에, 혹은 가정적인 불화 때문에 한 사람의 성도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 성도와 믿음의 동행을 함께 해나가는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진 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두 사람이 함께 눕는 경우라는 것,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바로 앞에 나온 1번, 그들이 넘어지는 경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는 1번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죠?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번의 경우는 외적인 어려움이나 또 내면적인 어려움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부분에, 신앙의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온 이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는 표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 누워서 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의 모습을 인용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도중에 광야에서 노숙하고 광야에서 잠자는 그 모습을 인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사막도 그렇고 이스라엘 광야 어떻습니까? 1년 내내 거의 대부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낮에는 40도 이상 고온이 계속되다가 밤이 되면 영하 1도 2도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려 40도 이상 기온 차가 나는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두 사람 이상씩 꼭 붙어서 함께 잠을 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반드시 함께 붙어서 함께 잠을 자야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한 사람의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한 사람의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 잘 들으세요.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그 사람, 당사자, 어떡합니까? 그 당사자가 다가가야 돼요. 그 당사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성도들 곁으로 가야 돼요. 다른 성도들 곁으로 가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누워야 돼요.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그 성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역시 반드시 시험에 빠진 그 성도 곁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멀찍이서 바라보지 말고 같이 가서 같이 누워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 곁으로 간다고 해서 아까 뭐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즉시 같이 곁에 있다고 해서 그 즉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시험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그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문제 해결과 시험 극복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에 나온 1번과 2번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공격할 때 나 혼자 맞서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한정돼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아이고, 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내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자꾸만 시험에 빠지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걸랑 그런 일을 겪으시거들랑 정상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 마귀는 절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외적인 이 공격 방법은 너무너무 오늘 다 말씀 못해요. 너무너무 간교하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공격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을 때 나 혼자 맞서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패하게 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함께 맞서게 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성질은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우생학, 우생학의 창시자 화면 닫아주세요. 영국의 프란시스 골턴에 관한 일화입니다. 프란시스 골턴이 어느 날 시골의 한 장터에 갔는데 희한한 대회가 있었어요. 퀴즈 대회가. 황소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중앙에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묶여져 있고 한 사람당 6실링씩 참가비를 내고 나서 각자 이 황소의 무게를 종이에다가 적어서 내는 거예요. 자, 저 황소는 몇 파운드쯤 나갈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 황소의 무게와 가장 근접한 사람이 플러스 마이너스 5파운드 이내로 황소의 무게를 맞춘 사람이 전체 참가자의 참가비를 상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날 대회에 그 800명이 참가했다고 그래요. 800명. 그러니까 빨리 한번 환산해 보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6실링은 대략 1200원 정도입니다. 1200원 정도 참가비를 내고 1등을 하게 되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상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경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합니다. 예, 아무 1200원 정도 내고 참가비. 자, 황소의 무게를 플러스 마이너스 5파운드 이내로 근접하게 맞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땡. 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프란시스 골턴이 이걸 보고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학자니까. 그래서 800명 사람들이 적어낸 이 황소의 무게, 그 종이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글씨 판독이 불가능한 13장을 빼고 나머지 787장, 여기 숫자를 다 더해서 787로 나누어 보니까 1197파운드가 됐어요. 근데 그날 문제로 출제된 황소의 실제 무게가 정확히 1197파운드가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프란시스 볼터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 800명 사람들이 제각각 따로따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단 한 사람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의 판단이 함께 모였을 때 정확한 답이 나왔던 것처럼 나 혼자 풀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도 함께 생각하고 함께 풀어나가면, 함께 하면 문제의 답을,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명륜의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동행이 있게 되면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함께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사탄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륜에 속한 모든 성도들,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모두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행이 필요하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인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서 주님 저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함께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사탄 마귀가 어떠한 간교한 공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